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브이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오늘 0시부터 을지 프리덤 실드 연합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을지 프리덤 실드 연합 연습은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실시된 위기관리 연습에 뒤이은 것으로 야외 현지 기동훈련을 포함해 오는 31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훈련에는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인 호주, 프랑스, 필리핀 등도 참가하며 연합통합화력훈련과 한국공군의 쌍매훈련 등 30여 건의 세부 훈련이 실시될 계획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같은 날 시작한 한국 정부 차원의 전시 대비 훈련인 을지 연습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북핵 위협, 반국가 세력 준동, 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한 실전 같은 훈련이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며 핵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며 올해 연습부터는 정부 차원의 북핵 대응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보도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을 참관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정확한 날짜를 공개하지 않은 채 김 위원장이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 근위 제2수상함전대를 시찰해 함정의 전투적 기능과 미사일 체계의 특성 등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발사한 드론이 오늘 모스크바 지역 상공에 출현했다고 러시아 지역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모스크바 주지사는 이 드론이 러시아 방공망에 의해 격추되면서 파편 일부가 한 주택에 떨어져 적어도 두 명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모스크바 서쪽 루즈스키 지구에 출현한 드론은 전파 방해로 교란했고 인근 이스트린스키 지구에 출현한 드론은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우크라이나 드론 출현과 이에 따른 방공망 가동으로 브누코보와 도모데도보 등 모스크바 일대 4개 주요 공항의 이착륙이 통제되면서 여객기 45대와 화물기 2대가 운항에 차질을 빚었다고 러시아 항공당국은 전했습니다. 러시아에는 지난 5월 크렘린궁 상공에 드론 2기가 출현한 것을 시작으로 모스크바에 대한 드론 공격 시도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러시아의 쿠르스크, 로스토프, 벨고로드 지역에서도 어제 드론 공격 시도가 보고됐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한 드론 공격으로 5명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F-16 전투기 제공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는 어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네덜란드 공군기지에서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미국과 다른 동맹국들과 협력해 F-16 전투기들을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공군에 이양할 것을 선언한다고 말했습니다. 위태 총리는 네덜란드가 보유한 F-16 전투기 42대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몇 대를 제공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덴마크는 19대 F-16 전투기를 인도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내년쯤에 6대가 처음 인도될 예정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F-16 전투기들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강화하고 러시아군에 대한 반격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야코브 엘레만 옌센 덴마크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 내에서만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제공 기로한 F-16 전투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바빈 러시아 외무부 북극 대사는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같은 F-16 지원은 갈등 고조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일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남아프리카공화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11일 라마포사 대통령의 초청으로 남아공을 방문하기 위해 이날 베이징을 떠났다며 차이치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왕이 외교부장 등이 수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의 이번 남아공 국빈 방문은 지난 3월 러시아 국빈 방문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 해외 국가 방문입니다.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등 5개 나라의 협력체로 5개 나라의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40%를 넘습니다. 앞서 브릭스 회원국 외교장관들은 지난 6월 1일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만나 브릭스의 확장과 미 달러화 대체 통화 사용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21일 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정상들은 18일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3국 협력을 확대 강화하며 정상회담을 연 1회 이상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질수록 미한일 삼각 안보 협력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와 같은 사태가 아시아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국제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4도, 최고는 20도에서 2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정상이 미국 대통령 별장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3국 협력 확대와 강화를 천명한 문서 3건을 채택했습니다. 정상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3국 협력을 제도화하고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3국이 단독 정상회의를 가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상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3국 협력 확대와 강화를 천명하고 구체화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그리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문서 3건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미한일 정상은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을 공약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 조치를 조율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위협만을 측정하지 않고 영내 도전이라고 폭넓게 언급해 사실상 중국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해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사이버 활동을 포함한 정보 공유를 배가하고 있으며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doubling down on information sharing, including on the DPRK's missile launches and cyber activities. Strengthening our ballistic missile defense cooperation.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우리 모두는 어디서 발생하는 위협이든 우리 중 어떤 국가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이번 정상회의의 공동 성명격으로 3국 간 포괄적 협력 방안이 망라됐고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는 앞으로 3국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견지해 나갈 원칙들을 규정했습니다. 이들 문서에서 3국은 협력을 제도화하고 정례화하는 다양한 틀을 마련했습니다. 미한일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장관, 국방장관, 상무, 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 간 협의도 1회 이상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안보 분야 협력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특히 3국이 함께 해마다 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올해 말까지 가동하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강화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북 공조와 관련해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불법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자금줄인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의지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3국이 중국을 직접 명시한 것도 주목할 점입니다. 인도태평양 해역에서 현상 유지 변경을 위한 일방적인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관련국들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위를 우려하고 있다고 상기했는데 중국 관련 대목이 북한 문제보다 먼저 언급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관련해 이번 회담은 중국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것은 이번 만남의 목적이 아니었다며 그러나 중국 문제가 분명히 나왔다고 언급했습니다.
This summit was not about China. That was not the purpose of the meeting, but it did come, China obviously came up.
그러면서 중국의 경제적 강압이나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우리가 제기한 당면한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우리의 전체 현안에 걸쳐 서로의 관계와 협력 심화에 관한 것이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향해 두 정상이 일본, 한국, 미국 간 긴밀한 관계 구축을 오랫동안 막아온 어려운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용기를 냈다며 두 정상의 리더십과 미국의 전적인 지원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3국 정상이 처음으로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미한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3국의 이런 협력 체계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상징적인 분야가 바로 안보 협력 분야입니다.
윤 대통령은 새 정상이 공동의 번영과 미래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3국에 대한 어떠한 도발과 공격도 우리 삼각 안보 체계라고 하는 결정체 구조를 더욱 단단하게, 더욱 견고하게 만들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도 이날 모두 발언에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무력을 통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南シナ海における力による 一方的な現状変更の試みは続き
때문에 3자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타당하고 필연적이며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한 북한과 관련한 대응에 있어서 역내 억제력과 대처력 강화와 함께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공조 강화를 확인했고 아울러 2024년 미한일 3개국이 이사국으로 참여하는 유엔 안보리에서 긴밀하게 연계해 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시간적 제약이 있는 인도적 문제라는 점을 거론했고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강력한 지지 표명을 다시 얻었다고 언급했습니다. 3국 정상은 이 밖에도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긴밀히 연계하는 등 공급망 삼각 연대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양자, 우주 등 핵심 신흥기술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3국 정상들은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모든 일정을 소화하는 등 편안하고 친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맞으면서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데 이곳만큼 좋은 곳은 없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수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질수록 미한일 삼각 안보 협력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오늘 시작한 을지 프리덤 실드 UFS 미한연합훈련에 대응해 순항미사일 발사 현장을 참관하며 무력을 과시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한일 정상회의가 3국의 포괄적 협력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미한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시스템, 군사방어훈련, 사이버 불법 활동 감시 등 3국 간 대북 공조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21일 을지 프리덤 쉴드, UFS 미한연합연습과 함께 실시되는 한국 정부 차원의 전시 대비 훈련인 을지연습에 대해 북핵 위협, 반국가 세력 준동, 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한 실전 같은 훈련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며 핵 사용도 불사할 것입니다. 올해 연습부터는 정부 차원의 북핵 대응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지난 16일에서 18일 사전 연습인 위기 관리 연습을 거쳐 21일 돌입한 UFS 본 연습은 오는 31일까지 대폭 확대된 야외 기동 훈련 등으로 미한 동맹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높이게 됩니다. 이번 훈련엔 고도화된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과 의도, 변화된 안보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 북한이 전시 또는 유사시 유포할 수 있는 가짜뉴스 대응 등이 시나리오에 반영됐습니다. 특히 이번 UFS 기간엔 2019년 이후 축소된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이 대폭 확대돼 여단급 연합 과학화 전투훈련, 사단급 쌍용 연합 상륙훈련 등 모두 38개 종목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와 함께 이번 연습기간 B-1B 전략폭격기 등 미국 전략자산이 전개해 연합훈련을 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 근위 제2 수상함 전대를 시찰했다고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현장 사진과 함께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시찰 날짜를 밝히지 않은 채 김 위원장이 같은 날 경비함 해병들의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을 참관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경비함 661호에 탑승해 함정의 무장과 전투준비태세를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이 탑승한 함정은 추정배수량 1500톤의 압록급 호위함으로 보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군함의 전투적 기능과 미사일 무기체계의 특성을 재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된 발사훈련에서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신속히 목표를 명중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제8차 당대회가 제시한 해군 무력 발전 노선을 상기하면서 위력한 군함 건조와 함상 그리고 수중 무기체계 개발 등 해군 무장장비 현대화와 혁명적 해군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그러나 북한의 전략순항 미사일 발사 보도를 과장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반박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북한이 발사한 것은 함대함 미사일이고 전략순항 미사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런 조그만 배에서 상식적으로 그런 미사일을 쏠 수가 없다며 함대함 미사일은 사거리가 굉장히 짧고 그리 위협적인 수단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러시아제 KH-352 우란 함대함 미사일을 역설계한 금성 3호 개량형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금성 3호의 사거리는 200km 안팎 수준입니다. 합참 관계자는 아울러 북한의 명중 타격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감시 장비로 탐지해보니 명중하지 못했다며 미 한은 관련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실시간대로 감시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략순항 미사일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가 21일 공개한 순항미사일 함정 발사 장면과 작년 1월 25일 공개한 화살 2 미사일 지상 발사 장면을 비교해보면 두 순항미사일은 외형상 차이가 없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사진상으로는 북한이 이번에 전략순항미사일 화살 2를 발사한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뭐 사거리나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했을 것 같지는 않고 암록클래스 군함에서 좀 짧은 거리로 해서 발사를 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좀 진행한 것 같아요.
최대 사거리 2000km로 추정되고 북한이 전술 핵탄두인 화산 31을 장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화살 2를 함정에서도 발사할 수 있다면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신 사무국장은 해상전력에서 미국과 한국에 비해 열세인 북한이 원거리에서 함대지 미사일을 쏘는 능력을 키우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에 미사일을 발사한 경비함 661호의 외형을 보면 스텔스 형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스텔스 함정이라고 하기엔 미흡하지만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려는 외형 설계를 도입한 초보적 수준의 스텔스 함정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입니다.
스텔스 같은 경우는 레이더 업소빙 스트럭처, 라스라는 게 있고 구조를 가지고 하는 거고 형상 관점에서 초보적인 스텔스의 그런 거를 이제 도입을 한 거죠.
한국 합참 관계자는 최근 10년 내 건조된 배는 아니라며 피탄 면적을 줄였을 수 있으나 북한은 스텔스 도료를 바를 능력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텔스 성능에는 배의 외형상 구조뿐만 아니라 도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스텔스 기능이 있다고 해도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북한이 김 위원장의 순항 미사일 발사 참관 사실을 UFS 본연습 시작 이래 맞춰 공개한 것은 미한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미한연합연습기간 중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미국의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의 전개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동해에서 이번에 순항미사일도 그렇고 동해 미군 정찰기 격추 경고 이런 걸 봤을 때 한미연합훈련 또는 동해에서의 어떤 한미의 군사 동향에 대한 모종의 대응을 지금 예고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북한군은 앞서 지난 18일 미군 전략 정찰기가 동해 북한 측 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했다면서 물리적 대응을 위협한 바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이런 행동들을 통해 UFS를 겨냥한 추가 도발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최근에 보면 미군 정찰 비행을 이비를 걸었고 정은이 해군 부대를 시찰을 했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도발의 신호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명분 축적령이라고 보고요. 현재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도발 시나리오를 놓고 겨울질을 하면서 시기와 강도와 수위를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 1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미한연합연습을 겨냥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군사 정찰위성 재발사 등 여러 종류의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시아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국제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 포로의 석방에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18일 미한일 정상회의에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거듭 비판하며 미한일 3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는지 상상해보라면서 이런 일이 아시아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 say in reverse what would happen if an Asian country with 150,000 troops invaded another. You think that would not affect
바이든 대통령은 15만 명의 병력을 보유한 아시아 국가가 다른 국가를 침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며 유럽과 중남미 등 전 세계 국가들의 이익과 경제, 외교 정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3국의 협력 체계 중 가장 핵심적이고 상징적인 건 안보 협력 분야라면서 이는 세 나라만의 배타적 이익이 아닌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3국이 힘을 합쳤을 때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할 수 있고 그것이 곧 우리 3국과 3국 국민들의 이익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동의 동력이 되었던 한일 관계 개선이 지속 가능할지에 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한일 협력이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한일 관계 강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과의 우정과 신뢰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공동성명에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세 정상의 해결 의지가 담긴 것과 관련해 모든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re committed to working together to see the return of all prisoners of war and those who have been abducted and detained.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모든 전쟁포로와 납치 및 억류된 사람들의 귀환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감자의 자유를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 정상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자 정상회담에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각각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미한 정상은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 3자 정상회의에 앞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국제 및 영내 안보 현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안보와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정상은 워싱턴 선언에 따른 확장 억제 활동을 포함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처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고 남중 국해와 타이완 해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겠다는 결의를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주 정상은 경제협력, 특히 핵심 및 신흥기술 분야의 진전을 강조하고 여러 상업 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미한 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을 확인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 정상은 한미 간 핵협의 그룹의 성공적인 출범과 미 전략핵 잠수함의 한반도 전개 등을 통해 지난 4월 합의한 워싱턴 선언이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했으며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 공약과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불법 사이버 활동 등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또한 별도의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내용도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주 정상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잔인하고 불법적인 침략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결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 정상은 미국의 대일 방위 공약을 인식하면서 영내 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최근 남중 국해에서 불법적인 해양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의 위험한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타이완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주 정상은 영내 억지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오랜 미사일 방어 협력을 기반으로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첨단 극초음속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활공단계 유격체 협력 개발 프로그램 추진 계획을 포함해 국방협력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3자 정상회담을 진행한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려면 미국, 일본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일관계 개선 노력 등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결단 없이는 이번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도 차기 정권들이 이를 번복할 우려는 남아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제프리 호낭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과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호낭 연구원님, 미국, 한국, 일본은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지만 우선순위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세 나라의 우선순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I think if you look at the First, the similarities. They do have a similarity with.
먼저 유사점을 살펴보면 북한에 대한 우려와 더 넓게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관련 사안에서 각국의 우선순위는 다릅니다. 미국과 일본은 전략 문서와 성명에서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략적 도전이든 추격하는 위협이든 장기적인 위협이든 말이죠. 한국의 공개 성명이나 전략 문서에선 비슷한 용어를 잘 보지 못합니다. 우선순위에서 차이를 보이는 분야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호농 선임 연구원이 언급한 것처럼 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우려 대상 혹은 위협으로 인식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입장이 정말 더 복잡하다고 평가하세요?
Historically, I think that has been the case, and I think what is interesting about this summit and some of the statements that have come.
역사적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와 정상들의 성명에는 흥미로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플롬펜에서 나온 3국 성명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3국 간 차이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일본, 한국 사이에 더 많은 집합점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매우 가까워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됐죠. 한국은 이걸 관리해야 하고요. 또한 역사적으로 한중 간 상호작용에서 한국은 중국의 목표를 수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국토 면적의 차이 때문이고 한중 관계 속 한국의 위치 때문입니다.
호랑 연구원님, 하지만 전 세계에서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밀접하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텐데요. 미국, 일본, 호주가 모두 중국에 맞서고 있는데 왜 유독 한국만 특수성이나 예외성을 인정받으려 할까요? 이게 공정하다고 보세요?
I mean, when you say is it fair, I don't think it's fair necessarily to just point out South Korea in that matter because
공정하냐고 질문하셨는데요. 꼭 한국의 경우를 지적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나 오세아니아 섬나라들을 보면 그들도 중국과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니까요.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도 긍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양국과 모두 긍정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중국에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게 된 것은 기껏해야 10년, 아마 15년쯤밖에 안 됐습니다. 중국의 도발이 증가하고 일본의 이익에 반하는 발언이 늘어나는데 진절머리가 났기 때문이죠. 또 중국의 역내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본의 국가 이익에도 더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그래서 반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일어난 최근의 현상인 것이죠.
스라이더 국장님, 국제적인 대중국 연대에 한국이 더 참여해야 할까요?
I think that based on what President Yoon has presented in terms of
윤석열 대통령이 공동 가치와 보편적 자유 측면에서 제시한 것을 볼 때 한국이 왜 그런 연대에 다가오는지 이해할 만합니다. 또 미국, 일본과의 공조에 있어서 윤 대통령의 목표와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는 수단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미국, 일본과의 긴밀한 공조 없이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한국 야권에서는 미한일 공조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한국의 대중 외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중국이 한국에 보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민의 한국 단체 관광 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사드 문제는 그대로인데도 말이죠. 반면 중국 친화적이라고 불리던 문재인 정부 당시 중국은 한국에 대한 어떤 제재도 풀지 않았는데요. 이건 한국이 중국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 아닐까요?
Well, you're pointing to a domestic debate that does represent the fact that there's not necessarily
중국 정책에 있어 불가피하게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한국 내 논쟁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 여론은 변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중국에 대해 불안해하고 우려하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이 논쟁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이런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한국은 혼자서 중국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가? 아니면 미국과의 동맹이 제공하는 발판에서 중국을 다루는 것이 더 나은가? 대중국 정책에 있어 한국의 독자 행동보다 미국과의 협력이 목표 달성에 더 유리하다는 건 꽤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호낭 연구원님, 중국은 한국, 일본과 관계 강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이 이딴 정상회담을 통해 양자 간 그리고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 말이죠. 중국의 초조함을 보여주는 신호일까요?
So if you look at China in the past,
중국은 과거에도 항상 미국과 동맹을 떼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을 분열시키거나 다른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죠. 세 나라가 다른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고 가까워지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일입니다. 중국이 성명을 통해 삼국협력을 일종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같은 모임으로 비판하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죠. 중국도 약간 불안해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상대가 더 큰 규모로 뭉치고 더 큰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으니까요. 중국이 한국, 일본 측과 더 많은 만남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불안감 때문일 것입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북한, 중국, 러시아는 미한일 공조에 대응하기 위해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중러 동맹이 얼마나 강하다고 평가하세요? 사실 미한일 공조라는 외부 변수만 없다면 북중러가 우호관계를 유지할 동기는 별로 없는 것 아닌가요? 그들이 실제로 미한일에 큰 위협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I think that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is relatively nascent.
북한, 중국, 러시아의 3국 협력은 비교적 초기 단계라고 봅니다. 부분적으로는 미국, 한국, 일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대응으로 보이고요. 맞습니다. 북중러 협력의 토대 측면에선 균열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는 북한이 부분적으로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상쇄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가지 요인이죠. 하지만 북중러 3자 협력은 꽤 명확합니다. 김정은은 지난달 말 중국 인사와 러시아 국방장관을 한국전쟁 정전을 기념하는 열병식에 초대하면서 매우 분명한 신호를 보냈죠. 북중러 협력이 대항의 일환이라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독자 대응이 세 나라의 기본 행동 방식이긴 하지만요. 그들은 집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3국 협력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혼영 연구원님, 이번 정상회의에선 3국 간 새로운 안보 유대가 부각됐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한국이 정말 개입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한국이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일본이 영토적 야욕 없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So this is a really tricky question. I think if you're looking at first if Japan is in a contingency.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우선 일본이 비상사태에 처한다면 아마도 타이완이나 일본 서남 제도와 관련된 문제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활동과 북한 내 중국의 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역량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적인 역할에 있어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일본 서남 제도가 공격받는다고 할 때 말이죠. 반대로 한국의 유사 상황, 즉 정전협정이 깨지고 미군이 참전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일본 정찰 자산이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본의 중요한 역할은 일본에 있는 유엔군 사령부 후방기지에 대해 주둔군 지휘협정을 맺는 것입니다. 유엔군이 일본을 통해 병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것이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맡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미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대해 전임 정부와 확연히 다른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을 비난과 사죄 요구의 대상이 아닌 협력 파트너로 강조했죠. 이런 입장이 한국과 영내 안보, 나아가 미한일 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Well, it's been a prerequisite for this trilateral summit to even occur. I don't think that it would have
한일 관계 정상화는 이번 3자 정상회의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미한일 정상회의는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 없인 성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매우 긍정적인 워싱턴 국빈 방문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초청이라는 혜택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글로벌 위상이라는 측면에서 더 나아가고자 한다면 미국, 일본과의 굳건한 관계는 암묵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여전히 국내의 정치적 장애물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 대중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일 관계 강화는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3국 공조에서 나타난 진전과 그 공조의 제도화가 이런 우려 극복에 도움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 역사 문제를 덮는 것만으로 윤 대통령이 성공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오히려 과거 문제를 다루기 위해 미래를 다뤄야 한다는 관계의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 국민의 지지와 합의를 얻으려면 이 공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혼영 연구원님,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으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일본이 유엔군 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기지의 역할을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했는데요. 전례 없는 이 같은 접근 방식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When you look at Liberation Day speeches from the standpoint of Japan,
일본의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을 보면 매번 일본 관리들은 일본의 한국 강점에 대한 비판이나 유감 표명과 같은 것들을 예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대개 한일 관계에 일종의 차질을 빚었고요. 그런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에 일본인들은 안도의 숨을 내쉰 정도가 아니라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스나이더 국장께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에선 윤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인식합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위해 엄청난 정치적 결단을 보여줬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뒤를 이어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상황이 후퇴할 수 있다는 신중한 우려도 일본에는 있습니다. 일본 관리들은 2015년 한국과 맺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위안부 합의가 몇 년 후 어떻게 후퇴했는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일본은 조심스럽게 낙관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 때문에요.
스나이더 국장님, 그런데 한국 야당은 윤 대통령이 일본과 협력하는 데 대해 거세게 반발합니다. 역사 문제를 제기하면서요. 윤 대통령의 새로운 접근법을 친일로 비판하는 시각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I think it is politically sensitive in South Korea to cast anybody.
한국에선 누군가를 특정 국가의 친화적 인물로 묘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일이라는 건 다소 위험한 정치적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의 진보와 보수 모두 한국의 국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전진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기준으로 말이죠. 그러나 진보 진영에서는 과거사 문제 해결과 관련해 자신들이 원하는 대일본 정책 목표가 윤석열 정부 하에서 달성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반발은 정확히 그래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국내 정치 양극화의 요인이 된 것이죠. 일본 문제가 한국 국내 정치와 구분될 수 있는 기회 대신에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한국 국내 정치와 분리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의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한국이 역사적으로 일본보다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문제를 지켜보셨을 텐데요. 한국이 중국의 침략이나 역사 왜곡, 영유권 주장에 대해선 거의 반발하지 않으면서 왜 유독 일본에 대해선 심하게 비판한다고 보십니까?
Well, what I would actually focus on as related to Korean responses to Japan versus China.
일본과 중국에 대한 한국의 대응과 관련해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일본을 비판해도 일본의 보복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걸 한국인들이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미일 동맹의 존재 속에 포함돼 있고 미국, 일본, 한국이 어느 정도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이죠. 반면 중국이 얼마나 보복할지에 대해서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대하는 한국의 자연스러운 모습은 중국에 대한 자체 검열입니다. 가끔 그 자기 검열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국이 한반도를 침략한 횟수라는 표현을 자주 듣습니다. 그 횟수는 매우 많습니다. 이건 한국이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국제 지정학적으로 당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데 대해 예민함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프리 호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과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북한의 국경 개방 가능성 징후가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평양 주재 외교관과 유엔 기구 등은 아직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18일 북한 주재 외교관 복귀와 관련해 아무런 정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폴란드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에서 철수한 외교관들이 다음 달 평양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한 BOA의 확인 요청에 폴란드 대사관은 평양에서 지난 2020년 철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스웨덴도 18일 BOA 관련 질의에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북한 복귀에 아무런 진전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스웨덴 외무부 대변인실은 평양 주재 외교관들은 지난 2020년 8월 잠정적으로 귀국해 스톡홀름에서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며 그동안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은 계속 열려 있으며 현지 직원들이 평양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상황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외교관들은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평양으로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아동기금도 이날 VOA에 유니세프 국제 직원을 가능한 한 빨리 평양에 복귀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 동아태 지역 대변인은 유엔 직원들의 복귀를 위한 국경 재개 결정은 북한 정부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북한은 2020년 1월 31일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했고 외교관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입국을 막았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의 활동이 크게 제한되자 평양 주재 외교관들과 구호 요원들이 대거 빠져나갔습니다. 스위스와 프랑스, 독일, 영국, 스웨덴, 폴란드, 루마니아 등 유럽 국가들이 평양 주재 공간을 잠정 폐쇄했습니다. 또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 8곳과 비정부기구들도 평양에서 모두 철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국경 재개방 징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태권도 선수단이 국제태권도연맹 세계선수권대회 참석을 위해 16일 버스를 타고 북한과 중국을 잇는 조중우 의교를 건너 중국으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러시아 타스통신은 3년간 중단됐던 북러 간 항공 노선이 오는 25일 재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고 일본 아사히 TV는 북한이 중국과의 임시 항공편 운항을 위해 중국 측과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북한 강원도에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농사 작황은 어떻게 될지 자연재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지난 10일과 11일 북한을 휩쓸면서 하천이 넘치고 제방이 붕괴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강원도 원산과 안변, 고성, 장전 일대에는 수백 밀리미터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지금 여기 고성군에서는 태풍 6호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수모시 현재 비 내림량은 320mm를 넘어섰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3일과 17일 태풍 피해를 입은 강원도 안변군 오계리를 둘러봤습니다. 북한 관영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 지역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것은 전적으로 지역 농업지도기관들과 당 조직들의 만성화되고 무책임한 사업 태도 때문이라며 지방 간부들을 질타했습니다. 안병군 오계리는 폭우로 인해 200여 정보의 농경지가 침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갑자기 불어난 물로 오계리 인근 교량이 파괴되고 제방이 붕괴돼 물이 논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탈북민들은 강원도에 많이 심는 옥수수, 즉 강냉이도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함경북도 함흥에 살다가 2001년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민 박광일 씨입니다.
그러니까 논이 저 정도면 옥수수 밭이 다 그냥 주저앉았다고 보면 될 겁니다.
평안남도 평성에 살다가 2011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조충희 씨는 강원도 산간지역에 배치된 군인들이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원도는 지역 특성상 군대가 많은 지역이어서 산기슭이나 산 밑에 있던 군대 병영들이 많이 이제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평안남도 농촌경영위원회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조충희 씨는 김 위원장이 수해 책임을 지방 간부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중앙에서 수해를 막을 수 있는 장비와 물자를 지원하지 않으면서 책임만 묻는다는 겁니다.
기계 장비나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 하나도 없이 그냥 당에 대한 충성심 하나로 자연의 그 광란을 이겨낼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어리석고.
전문가들은 강원도 일부 지역이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북한 농업 전체의 피해는 크지 않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용훈 박사입니다.
뭐 한국에 상륙할 때는 태풍이라기보다는 열대성 저기압으로 좀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또 북한의 농업에는 커다란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이제 국제적으로는 조금씩 그 피해를 입은 데가 있겠지만요.
김용훈 박사는 태풍에도 불구하고 올해 농사 작황은 지난해보다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봄 가뭄과 여름철 이상고온 현상으로 모내기가 잘 안 됐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5, 6월에는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해 모내기와 김매기에 필요한 노력 동원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기상 조건이 좋았습니다. 봄 가뭄이 심각하지 않았고 비가 충분히 내렸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식량 생산에 사활을 걸고 나서면서 모내기 속도나 면적이 지난해보다 개선됐습니다. 비료 공급도 좋아졌습니다. 중국 해관 총수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1월에서 5월 기간 중 5,573만 달러 상당의 비료를 수입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비료 수입액이 542만 달러였던 점을 감안할 때 10배 이상 많은 비료를 수입한 겁니다. 농사의 중요 변수인 기상 조건과 비료 공급이 개선된 것을 감안할 때 올해 작황은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김영훈 박사는 말했습니다.
올해는 봄에도 비가 적당히 잦아주고 장마철에 그 장마 전선이 주로 남쪽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북한 쪽에는 이번에 장마 피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까지 보면 전반적으로 북한의 농업 기상이 좋았기 때문에 아마 작년보다는 작황이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 한국농촌진흥청은 지난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을 451만 톤으로 추정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폭우와 홍수 같은 자연재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한반도에도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한층 빈번해지고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더욱 철저한 대비태세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7월 25일부터 한 달간 한국에 내린 비는 640mm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1973년 이후 가장 많은 장맛비입니다. 또 한국기상청은 최근 극한호우라는 긴급재난경보를 자주 보내고 있습니다. 극한호우란 1시간에 누적 강수량 50mm 이상과 3시간 누적 강수량 90mm 이상을 모두 충족할 때 내리는 경보입니다. 극한호우는 2013년의 경우 48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08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극한호우가 이제 일상이 된 겁니다. 또 지구온난화로 한반도의 폭염과 산불, 홍수 그리고 해수온도 상승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북한도 지난 20년간 태풍과 홍수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2007년의 경우 태풍 나리로 인해 사망자가 600여 명이 발생하고 9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2012년에는 태풍 볼라벤이 평안남북도로 휩쓸어 23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농경지 10만 헥타가 침수됐습니다. 또 2015년에는 태풍 고니가 상륙해 황해 남북도 논면적 58에서 80%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2020년에는 황해도 일대에 4차례 태풍이 휩쓸어 수십만 헥타르의 농경지가 침수됐습니다. 북한 수뇌부도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알고 나름대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1년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재해성 이상기후 대응 농업정책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또 유엔 기후변화협약과 파리 기후변화협정 등에 서명하고 50개 이상의 관련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환경 문제를 다룰 국가환경보호위원회를 설립한 데 이어 국가조림전략, 국가재해경감전략 등 여러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전략과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이 부족한 데다 가용자원 부족으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북한의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는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한미연구소 레리닉 씨 박사는 중국은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으로 많은 관심을 받지만 북한은 온실가스 배출이 미미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verybody points to China, of course, as being a big contributor to global warming. But North Korea, I think, is
지구 온난화로 인해 자연재해는 이미 한반도의 현실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앞으로 더욱 빈번해질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해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직을 맡았습니다. 미국은 유엔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외교 목표인 식량 불안정 해결과 인권 방어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안보리 의장을 맡으면서 우리가 기근을 종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to do so, we must root out conflict-induced food insecurity around the world.
토머스 그린필드 미국 대사는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분쟁으로 인한 식량 불안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적대감은 굶주림을 낳고 싸움은 기근을 낳는다며 우리는 예멘과 수단, 시리아와 같은 곳과 물론 푸틴 대통령의 군대가 식량을 무기화한 우크라이나에서 이러한 상황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전 세계의 빵 바구니에 전면적인 공격을 가해 우크라이나의 곡물을 빼앗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쟁으로 인한 기근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시급한 문제이며 유엔 안보리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안보리 의장직을 맡은 한 달 동안 유엔 안보리는 유엔 회원국과 시민사회 그리고 민간 부문의 식량 안보 계획을 강화하고 조정하며 평가하고 기근 해결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식량 문제가 매우 개인적인 이슈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과거 식량난 문제를 자주 다뤘기 때문입니다. 또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면 파트너들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또 다른 최우선 과제는 모든 기회에 인권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시민사회 브리핑을 유엔 안보리 회의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We must continue to give voices to the voiceless. We must continue to tell the stories of those who are not free.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말해야 한다며 이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안보리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8월에 이슬람 국가, 레바논, 리비아, 중동과 시리아, 예멘, 우크라이나, 그리고 말리에 대한 정기적인 회의를 포함해 국제 평화와 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브리핑과 회의를 가질 것입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이 엄청날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하지만 우리가 함께 단결한다면 우리 시대의 문제들을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비오의 방송은 비오의 플러스를 통해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오의 방송의 스트리밍 앱으로 애플 TV와 애플 휴대기기,
안드로이드 TV와 안드로이드 휴대기기, 삼성 TV, LG TV, 아마존 파이어 TV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BOA 플러스를 통해 BOA 방송의 뉴스와 다큐멘터리를 어디서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BOA 플러스의 자세한 소개는 www.boakorea.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